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움직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에 계시다가 15장 21절로 가보시면 21절에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의 지경이 아니죠. 여기는 이를테면 국경 바깥,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서 북서쪽으로 더 한참 올라가서 지중해까지 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오죠. 자, 거기 그러니까 지중해 근처까지 가셨다가 다시 더 뒤로 가서 39절에 보면 15장 39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단 지경이 어딘지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것에 보면 여기는 다시 유대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게네사렛 지역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호수 서편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죠. 자, 예수님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분이 아니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우리 같은 국경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주로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왜 유대 지경 바깥까지 갔다가 오시게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15장이 기록해주고 있는 어떤 중요한 만남이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15장 1절에 다시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있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지방까지 내려온 것이죠. 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아지면서 또 들려오는 보고에 따르면 그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그런 내용이 자꾸 전해짐에 따라서 이른바 진상조사를 하러 지금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앞서 12장에서도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의논을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벌이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던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런 평가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들의 용건으로 들어가죠.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 손을 씻는 문제는 위생상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의식적 정결의 문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정함, 곧 더러움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 더러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다는 표시가 바로 이와 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이 절차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은 아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나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경우에 몸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 곧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후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확대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아 더러움을 피해야 한다고 그런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관습으로 보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조사단이 대뜸 이 사안부터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대가 정말 정통성 있는 랍비라고 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상스럽게도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따르고 있던 이 관습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부정함을 멀리해야 하겠다는 표시인데 뭐 굳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루살렘에서 굳이 여기까지 파견된 조사단이니 이제 이들이 묻는 질문은 그저 어쩌다가 이제 시비가 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는 알바 면접을 봐도 정성을 다해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이 대답에 따라 예수님은 권위 있는 중앙 기구로부터 정통성 있는 랍비여서 백성들을 가르쳐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되든가 아니면 이단으로 부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적절한 답을 하기만 하면 앞으로의 사역이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한번 보시죠. 3절에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싸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당시 사회에서 신앙은 삶의 중심 문제였으니까 삶의 중심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하시고 있는 것이죠. 뭐 더 보지 않아도 분위기가 이미 틀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자, 일종의 신문에 가까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거나 예수님의 견해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죠. 자,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들의 상황을 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러한가? 4절부터 예를 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부모가 나이 들면 전처럼 힘이 없으시니까 더 잘 돌봐야 할 터인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재산을 바치는 바람에 어머님께 드릴 생활비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부모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절차가 상세하게 여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실제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부모에게 돈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일 뿐이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이 생기면 또 다시 그것 가져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세세한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법률이든 법이 항상 그러한데 빈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세한 규정을 따르면서도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일이 이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마저도 이런 빈틈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던 것이 이제 당시의 상황으로 보이죠. 자, 이런 행태를 지적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지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계십니다. 자, 삶의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아라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삶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일갈하고 계신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지 측정하려고 나타났는데 측정할 자아를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조사단의 질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열심에서 구약 율법에서 세세히 언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사람이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구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리고 이런 노력이야말로 이들의 삶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와 같은 정성스러운 수고에 대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수고와 노력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할까? 그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듯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더러움이라는 문제죠. 자, 인간이 떨쳐내야 할 그 더러움은 집 문 앞에 서서 집 밖에서 더러운 먼지나 오물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막아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제 공유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이 더럽다는 것이었죠. 자, 더러워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더러움을 피하지 못하고 자꾸자꾸 더러워집니다. 자, 밖에 나다니면 옷에는 때가 타기 마련이죠. 살면 살수록 자꾸 삶에도 뭐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몸에 뭐가 묻는다든가 옷이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삶 자체가 자꾸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러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정함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더러워지면 광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이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금 같지 않고 훨씬 깨끗하고 아름답고 때도 덜 탄 것처럼 느껴질 그런 때가 떠오르죠. 자, 지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삶에 세상이 찌들어서 자꾸 더 못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쭈글쭈글해졌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해가 거듭할수록 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때는 웃음도 많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할 빛나는 것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대체로 삶이 짜증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자,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선배들이 옛날 같지 않더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많았는데 사람을 봐도 이제는 왜 인간이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죠. 나도 옛날 같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하는 일은 또 그렇게 왜 그렇게 별것 없는 그런 일만 하며 사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인생이 쪼그라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꼴의 인생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벗어나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크게 바꿀 수 없다면 어디 맛있는 거라도 먹어보고 좋은 것이라도 보고 아름다운 구경이라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신선함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고 다시 쭈글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 하찮은 것을 멀리하려고 인생 전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노력해왔던 것이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도 멋진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더 고급해지기는커녕 쭈글쭈글하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즉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온갖 가진 수고가 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부모도 못 본 채 하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배운 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며 삶을 일궈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도매금으로 묶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에게까지 이들을 묶으셔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혹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게 광택이 사라진, 빛이 사라진 그런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열심과 수고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삶은 허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주 꾸짖으시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을 보면서 우리 같지 않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들은 우리보다 고상한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삶을 아름답게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정도의 상식과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이제 이들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적이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너무 나가셨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지 않습니까? 너무 궁지에 몰아넣은 건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바리새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걱정이 될 만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염려를 무시하기라도 한 것처럼 더 불을 질러버리십니다. 그것이 앞에서 읽은 16절부터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뼈 아픕니다. 왜 그럼 인생이 그렇게 빛을 잃게 되었는가? 자, 그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 제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따라 신경 써서 화장을 곱게 하고 왔는데 지나다가 누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냐 하면 오늘 얼굴이 왜 저래? 자, 지나가다 들은 말이니까 꼭 나한테 한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굳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나도 다 안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인데 이게 뭐 화장만의 문제겠습니까? 자,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날 돕지 않는 것이죠. 자,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머리가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과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입이 날 도와주지 않고 분위기 깨는 말만 계속하죠. 자, 사람들을 좀 예쁘게 보아주고 싶은데 마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흉한 것들만 눈에 띄는지. 자, 좋은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한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사이좋게 지내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싸우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인간은 왜 그러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가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마이너스 자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열하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여기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한 생각, 상대를 살리는 일,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는 일, 상대의 선의를 편드는 일 같은 것은 우리에게서 좀체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 기본 상태가 어떠한가요?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대로인데 언제는 빛나다가도 금방 무채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자, 빛나서 좋다던 그것이 우리 마음이 돌변함에 따라 오히려 역겨워진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 마음속이 이렇다면 바깥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야 사람은 더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싱그러운 날에 어울리게 백옥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품이 있는 자태를 뽐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굴뚝에서처럼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그을음이 뿜어져 나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얀 옷을 입을 수 없겠죠. 자,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지금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죠. 이런 진단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만이 아니라 목욕을 한다고 해도, 아니 껍질이 벗겨질 만큼 몸을 박박 문지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판결을 내리고 계신 중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들은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함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박하게 바라는 그 정도의 번듯한 삶도 이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너희는 끝장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갈릴리를 떠나 지경 바깥으로 떠나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이제까지의 노력이 담긴 그 열심이 담긴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겨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 분노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참으로 처참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어디 가시고 있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유대 지경 바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유대인도 없었을 텐데 22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의 명성이 여기까지 퍼졌던 모양입니다. 자, 사진도 없는 시절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인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돼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들도 잘못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여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 깨끗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럽고 계속 더러울 존재들이죠. 돼지는 처음부터 부정한 동물이었고 내내 부정할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도는 없죠.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럴 수 없는 더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폭탄을 던져놓고는 지금 어디 계신 것인가? 여기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곳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은 가난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표현 아닙니까? 자, 성경 그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이야기죠. 가난한 민족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이방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에 더해 가나안 사람이죠. 자, 가나안 민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자, 진멸은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멸망시킨 것을 뜻합니다. 멸망시켜야 할 바로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러워서 피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께 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도,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존재인데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몰골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을 리가 없죠.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로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뒤를 쫓아옵니다. 자, 쉰 목소리가 뒤에서 깨끗거리며 들리겠죠. 그리고 돌아보면 길에 먼지에 뒤덮인 그리고 눈물까지 흘러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한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는 이방인 더하기 가난한 민족 더하기 심할 정도로 귀신에 들린 딸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떠올려 본 그 몰골이 이 여인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부탁을 아주 모멸감 가득한 단어로 거절하시죠. 26절을 보면 이 여자를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싶은데 사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죠. 자,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비유됐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싶죠. 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 들은 척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화의 내용을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성경 읽으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셨던 분이시죠. 어려운 상황이 있던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처럼 예수님께서 평소 같지 않게 행동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짐작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없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만남의 결과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28절에 보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이런 몰골을 한 여인이 무슨 말을 듣느냐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29절에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절 앞에 상태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거기 가셔서도 전처럼 하셨다고 되어 있죠. 다리 젖은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이긴 하지만 이방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병고침이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 선물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곱 개의 떡과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셨다 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앞 14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었죠. 자,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먹이신 사람들은 훨씬 많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뒷장에 거의 똑같은 사건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루해하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성경 쓰는 사람이라고 안 지루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또 써야 되는데 왜 비슷한 일을 묘사도 거의 똑같이 하며 다시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있던 우병이요 사건에서는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자, 학자들은 여기서 이 두 사건의 차이를 발견해냅니다. 자, 열두 바구니,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열두 바구니는 유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인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광주리의 광주리는 그것이 아니고 보다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 지금 음식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똑같이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지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떠나셨습니다. 너희는 속에서부터 나쁜 게 나온다. 그러니 손을 씻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허무함에 절망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 괜찮을 거야. 다시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위로하는 법이죠.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허무함 가운데 절망 속에 남겨두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들을 허무와 절망 속에 남겨두시고 그곳을 떠나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바로 우리가 본 본문이 알려주고 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러움 그 자체인 자들,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이 그저 허무, 아니 살수록 마이너스인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먹이셨던 것이죠. 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온갖 전통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두고 있었죠. 그 내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규칙을 통해 삶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감춰두고 싶었던 그런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죠. 자,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감춰두고 싶은 그런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격분하게 되죠. 지나칠 정도로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바로 이방인들을 보며 그랬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은 이 이방인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내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여인, 그와 그 딸을 자유롭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뼈아픈 지적은 그저 비난이나 또는 사형선고와 같은 존재의 부정 같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복판으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가 막힌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람의 현실에 대한 진단에 가장 기막혔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여기 와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는 어떤 좋은 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뿜어져 나온 이 사람들은 그런 반응조차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존재 이와 같은 갑갑한 한가운데에 들어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왜 이들 속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자, 이제껏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들은 결국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이들은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그런 악한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깔발기신다고 해도 고소해하실 것도 없고 속이 시원하실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그저 평가만 하고 가버리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정도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더러운 모습을 자꾸 외면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자꾸 끌어내시죠. 왜 그러하신가? 그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한복판 소망 없는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태 좋을 때 우리가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쳐다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거기에는 더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러움을 확인하고 여기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이 온갖 저주의 응집체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 인생은 무엇으로 봐도 망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뭐 하나 번듯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께 긍휼을 바라는 눈빛만 보인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초청의 말씀에 함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고 직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인간에게 소망 없음이 주의 메시지였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듣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간신히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참된 소망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진 않을까 뒤져보는데 바쁜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